네네. 2005년에 네. 30메가였더라고요. 지금 30기가 넘었으니까 20년 만에 1000배 넘게 깔았잖아요.
네.
아무리 욕을 해도 네.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네. 많이 깔았다는 거네.
지금 세계 평균 태양광 8.7이에요. 2025년 현재 8.7. 재생만 합치면 33.8을 했대요. 전 세계 3분의 1의 전력을 재생이 공급했대요. 사실 우리나라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속도는 더 빨라. 그러니까 우리가 9기가 10기가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세계 경제에서 뒤떨어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자, 압권 시작합니다. 요즘에 뭐 이란 전쟁, 그 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여기에서 우주 태양광,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 앞으로 다시 살아날 것 같다는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하지만 지난 10수년간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모든 태양광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몇 개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몇 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지금 살아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우리의 태양광은 어떤 포지션을 자리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지혜 태양광 연구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곽지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중국이 그 우리가 태양광 공급망이라고 하는 그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셀, 모듈까지 다 장악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몇 가지는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맞아요.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셀 모듈이라든지 이쪽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포지셔닝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그래도 이 조금 분위기가 바뀐 덕분에 이런 인터뷰도 하게 되고 네. 질문도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사실 중국 태양광 얘기 많이 하지만 이제는 뭐 중국이 다른 과학 기술, 다른 에너지 기술, 산업 기술 거의 더 이상 저가 중국산이 아니라 네. 기술도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산업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다른 산업에서도 모든 밸류체인을 한다는 거는 하고 있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네.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이득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전히 고민은 하는데 그래서 중국이 이미 이제 규모의 경제, 가격 경쟁력의 우위 이런 거 갖추고 있고 인곳이나 웨이퍼는 이제 전기를 40%씩 먹기 때문에
네.
사실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저가 경쟁을 뚫기는 우리나라도 어렵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냥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해서 어느 부분을 잘할까에 집중하자라는 게 된 것이고 여전히도 한국 안에 뭐 인곳과 웨이퍼를 가져온다는 건 점점 전기료는 올라갈 거잖아요.
네.
가져온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고 네. 그런 같은 시장으로 정면 승부를 하는 거는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저가 대량 생산의 대체제가 아니라 고효율 프리미엄 제품 그리고 이제 요즘은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 때문에
네.
공급망 추적 가능성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규제에 적합한 네. 비중국 체인을 제공하는 쪽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어도 공급망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것들
그렇죠,
이런
네.
거는 이제 또 신뢰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좁은 국토나 고밀도 수요체 맞는 면적당 발전량이 높은 솔루션 이런 쪽의 개발과 함께 뭐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런 강제노동
네.
기피하는 그 UFLP 뭐 이런 규제 IRA, EU 조달 이런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 잡아야 한다.
사실 저는 프리미엄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태양광 패널이 갖고 있는 한계 효율이라고 하는 게 대략 30%를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뭐 두 개를 쌓아 올리든 이중 접합을 하든 간에 그래도 지금 뭐 40%까지 올라가는 것도 없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기껏해야 한 30% 중반 정도 가면 잘 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가 뭐 프리미엄을 한다고 해서 결국 뭐 갑자기 막 우리 태양광은 50% 이런 거 나올 리가
그렇죠.
없고
아니죠.
이미 중국이 기술력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물론 그 실험실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프리미엄을 우리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비중국 태양광 쪽이 우리한테 조금 더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도 맞는데 이 뭐 프리미엄은 좀 이따 얘기하다가 그리고 비중국 태양광을 얘기할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산이냐라고 하면 중국이 한국에 공장 지으면 한국산이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런 시도는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이미 2차전지도 막 그렇게 와서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붙여 나간단 말이에요. 사실 네. 프리미엄이 아까 말한 뭐 효율을 되게 높아지고 이런 부분 누구나 그런 기술 개발 많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잖아. 하는 부분도 있지만 K-모모식이 모시기 때문에 아. 한국산이 프리미엄이 그 자체로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투명하고 우리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렇죠. 대응 가능하고 네. 뭐 우방국들은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서도 또 뒤에서는 한국이랑 더 잘하고 싶은데도 되게 많아요. 제가 네. 받은 질문 중에 이것도 꽤 몇 년 됐는데 이제 독일이나 뭐 미국 이런 데는 엄청 기술력 있는데도 버렸으니까 근데 BIPV나 이런 사용처 답변 많이 하잖아요. BIPV 많이 깔잖아요. 건물에다가
네, 건물에다가 하는
그러면 이제 자기네도 셀을 사다가 네. 건물 맞춤형을 만드는 거예요. 네. 전기요금도 비싸고 뭐 모듈은 그 건물에 적절을 해야 되니까 대량 생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셀을 중국에서 많이 사오지만 한국 셀 사보고 싶어. 한국 셀 못 구해? 한화 셀 못 구해? 이렇게 물어보는 BIPV 대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셀 기업이 그렇게 조금씩 만들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야 한화는 원래 독일의 Q셀을 중국이 네. 샀다가 한화가 산 건데 네가 독일 사람이 왜 나한테 그걸 묻냐? 네. 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야 한화 Q셀은 이제 R&D만 해. 우리는 못 구해. 그래서 네. 저는 그때 좀 더 무식했던 시절이라가지고 네. 아, 한화 셀 달라는데? 했더니 한화가 그렇게 중국 저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한화나 현대는 자기네 모듈에 쓸 만큼의 셀만을 만드는 거죠. 손해보지 아, 않을 만큼. 네. 중국이 막 덤핑하고 이러는데 내가 많이 만들어서 손해날 거면 많이 그렇죠, 만들면 안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남줄 게 없는 거예요.
아 자기 쓸 만큼만 있어서?
네, 네. 네. 그렇지만 프리미엄이 한국산의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셀 모듈이 되게 좋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는 태양광 이렇게 붐이니까 태양광 기술 없네. 사실 최근에 기술 있다고 좀 알려졌지 한 10년 전에는 태양광 기술이 없다라는 가짜뉴스도 많았거든요. 재생에너지 잘하는 거 좋지 기술도 네. 없잖아. 이런 가짜뉴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 가슴 아프지만 LG 같은 데가 몇 년 전에 다 접었잖아요. 네. LG는 제가 한 15년 전에 국제 태양광 학회를 가면 막 기조 강연자가 뭐 실증하면서 나는 LG 모듈을 깔았기 때문에 내 네. 결과에는 신뢰성이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 LG의 상용 기술력은 네.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었어. 근데 상용만 그러느냐 뭐 박막 실리콘 무슨 무슨 차세대 3호족 전체 차트 1등 LG가 여러 번 찍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지금 유행하는 아까 말한 중국의 기술력 좋잖아요. 뭐 백컨택트 뭐 이런 거 다 특허는 옛날 LG 거가 이제 몇십 년 지나서 릴리즈 된 거예요. 되게 아. 그때부터 하시던 분은 가슴 아파요.
네.
내가 갖고 있던 특허가 이제는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그때부터 잘했으면 엄청 많은 상위에 있을 것들을 그렇죠, 중국이 네. 다 갖다 쓰고 있다. 뭐 이런 가슴 아파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 아니 한국의 기술력이 되게 저력 있다라는 게 있어서 네. 똑같은 효율 제품도 한국 걸 쓰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가격 차이에 대한 그 허들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도 전 참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공급망을 하나씩 하나씩 조금 이제 따라가 볼 텐데 예를 들어 처음 첫 번째 밸류체인이 이제 폴리실리콘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 폴리실리콘이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가격이 지금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중국산의 경우에는 뭐 기껏해야 $5 정도. 근데 비중국산은 거의 뭐 $17에서 비싸게는 $26 정도까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어떤 분들은 이거 봐 중국산이 싼데 그 비중국산은 비싸니까 못 사라고 하지만 그걸 또 반대로 보냐면 $26의 가격이 거래가 된다는 건 누가 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중국산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좀 이 어떻게 보면은 원가가 비싸도 사주나? 뭐 이렇게 네.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규제 적합성이 곧 시장 진입권이 되는 구조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UFLA
네.
LPA는 공급망 안에 강제 노동 리스크가 의심되는 원재료가 포함되면 통관 자체가 막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고객들은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나는 통관을 하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브랜드 값이라기보다는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다.
규제 비용이네. 네.
그래서 내는 것이 당연하다.
네.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맞네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 세계 폴리실리콘 가운데 대략 40%가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이 됐었고 거기서 생산된 이유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료가 싸기 때문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무조건 신장 위구르가 아닌 것을 폴리실리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규제를 통과하려면 우리는 $5짜리 중국산이 아니라 $20짜리 비중국산을 사는 게 비싼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중국산 비중국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산으로 끝나게 말하자면 에너지 안보 자산.
아, 에너지 안보 자산.
그런 관점이라서 네. 중국산이나 관점보다 공급망 전체를 한국에서 만들지 않더라도 네네. 공급망 전체를 한국이 직접 통제 가능한 에너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한국의 공장지만 한국산인가?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망 추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안보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리고 한국 기업의 큰 강점이 실제로 미국 현지 생산기지나 비중국 업스트림 조달망을 네. 동시에 구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는 점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잘 아는 큐셀 같은 경우에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이제 모듈 생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카토스빌 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면 북미에서 인고, 웨이퍼, 셀 모듈, 핵심 부품 모두 생산하는 그렇죠. 그런 사례가 되고 뭐 이제 잘해야 될 텐데 그 네. 어려움이 또 많이 있어요. 미국도 이제 자기네 산업을 더 자기네가 자기네도 회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네. 뭐 실리콘 안 쓰는 뭐 카드민 텔러라이드 회사 이런 데가 막 재소하고 막 그래요. 근데 네. 그게 뭐 소문에 의하면 뭐 뜬금없이 재소당하는 거는 하나 방해하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건 그런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미국이 그런 자기네한테 생산기지를 갖고 있으면 IRA 수혜를 주고 물론 네. 도란부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졌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유효한 수혜들이 있고 그리고 물류 효율 그리고 통관 리스크 완화
그렇죠.
그리고 공급망 신뢰성까지 묶어서 경쟁력을 만드는 방법이다.
근데 제가 거지. 봤을 때는 아무리 그 경쟁사에서 특히 미국에 있는 미국 내 경쟁사에서 태클을 건다고 하더라도 저는 좋아질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앞으로 미국 내에서 깔아야 될 태양광이 매년 50기가와트 안팎이에요. 그 지네가 뭐 하나 방해하면은 그 감당이 안 되는 양이 이게 양 자체가 그래서 그건 별로 걱정은 안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그래도 왜 뭐 이제 지난 정부지만 네. 그때 미국에서 한화가 조지아의 공장을 이제 유치하게 됐을 때 그 바이든은 미국 경제의 승리다 막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일자리 창출과 뭐 막 이렇게 엄청 환영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태양광 조용할 때.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어려운 점이 있어도 우리나라도 보면 한번 가기 시작한 태양광 보급이 태양광이 사실 다른 원보다 깔기가 쉽잖아요.
예.
그럼 내가 깔 수도 있잖아. 남이 못 깔게 해도 내가 깔 수 있는 영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로 뭐 경제성 창출되진 않더라도 늘어나는 그 동력을 지금 거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보급이 늘고 있고 신규 설치량의 99%가 태양광 풍력인데
네.
가령 전 세계의 전력이 3만 테라와트 아워쯤 된대요. 근데 작년에 뭐 3만 1천 좀 안 돼요. 근데 2025년에 에딩된 게 한 800 테라와트 아워인데
네.
그중에 99%는 태양광 풍력에서 왔대요. 그리고 그중에 75%는 태양광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태양광이 어쨌건 많이 어느 나라에 깔려도
맞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건 뭐건 그게 중국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 나라가 공급망을 갖고 있다는 건 어쨌든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전 세계가 그닥 좋아하진 않죠. 중국이라서만은 아니라. 그런 점에서도 공급망이 분산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뭐 이제 OCI 같은 경우에도 뭐 고품질을 당연히 유지해야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는 건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이제 금방 말한 뭐 100% 비중국 중국산 메탈 실리콘 조달이나
네네.
원산지 추적성 그리고 이제 동남아 생산기지 말레이시아 생산기지 뭐 장기 계약 기반 수익 안정성 이런 네. 거를 내세워서 자기네 프리미엄을 강조하고 또 이제 동남아 비중국 태양광 가치사슬 핵심 업스트림 거점이 우리 말레이시아 공장이다
그렇죠.
테라소스다 네. 이렇게 네. 이제 늘 설명해서 주요 고객이 그 OCI 폴리실리콘으로 미국 세관 검증을 통과했다라고
아.
이렇게 선전한대요. 그래서 아. 기회가 이제 단순한 원가 우위가 아니라 통관 가능한 폴리실리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플레이어다. 이런
그러니까 제가 업계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지금 태양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트레이서블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맞아요.
추적 가능하냐.
네, 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뭐 태양광 그러니까 저기 패널을 하나 갖고 왔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이 수많은 소재와 부품들이 추적 가능해가
네.
그 전 세계 태양광에서 네.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추적 가능한 특히 이제 비중국이라는 게 추적 가능한 소재를 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러면 폴리실리콘의 어떤 말레이시아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도 어쩌면 기회를 좀 가질 수도 있겠고 가격이 비싼 것도 결국은 규제를 넘을 수
맞아요.
있는 허들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중국이 너무 싸게 잘하니까 네. 살자고 만든 선진국들의 규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네.
그러잖아요. 뭐 글로벌 탄소 규제도 사다리 걷어차기라서 하는 거다 막 이러듯이 네. 근데 이제 중국은 무섭게도 뭐 저탄소 전원을 엄청 깔아대가지고
네.
지금 OECD 평균 태양광풍력보다 더 높아졌어요. OECD 평균 20%인데 네. 태양광풍력만으로 네. 세계 평균은 17%거든요. 발전 비중. 네. 근데 OECD 평균이 이제 20인데 중국이 22%래요.
거의 나왔네요.
이제 자기네는
아, 뭐, 넘어섰구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는 넘었고 아, 예, 예. 태양광 풍력이 20, 50%를 넘었고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자꾸 재생에너지 하면 귀찮고 싫으니까 핑계 댈 때 네. 저는 이게 재밌어요. 뭐 이제 비쌀 때 아까 말한 네. 것처럼 비쌀 때 비쌀 때는 그럼 비싸서 우리나라가 할 게 아닌 거예요. 독일이나 잘하는 건 이제 유럽이나 한다. 아, 그래요? 네, 네. 엄청 싸졌잖아요. 네. 중국이나 할 일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중국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유 뭐 만약에 중국 석탄 석 엄청 많이 하잖아. 그러면 또 중국이 뭘 잘해. 그건 중국. 뭐 아무튼 각종 핑계는 다 되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핑계 될 수도 없어. 그리고 제일 잘한 말 뭐 ES가 비싸서 이제 싸. 그러니까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걔네 기술력이 없지 않는데 네. 아유 씨 저가는 진짜 못 이기겠고 그러면은 규제나 아니면 괜히 이제 깨끗함을 강조하고 요즘 유럽이 많이 하는 거 LCI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네. 사실은 뭐 탄소 적게 나오는 모듈만 할 거야. 중국이 자꾸 더 적게 만들어 와. 이거 지금 골치 아픈데? 어쨌건 막 그런 거? 그러면서 무슨 얼라이언스도 만들어서 가입하라는데 또 론지가 가입해 있고. 우리한테 왜 가입 안 하네요? 우리 지금 퀘스천 막 큰 거예요. 론지 가입해 있는 거 우리 가입하면 뭐 득되나? 잘 모르겠어.
론지가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네. 이제 그 저탄소, 그게 트레이서블한 그런 얼라이언스로 자기네가 뭐 산업, 뭐, 태양광 그것들을 깨끗하게 네. 뭐 생산부터 뭐 진짜 뭐라 그래요? 요람에서 무동까지 탄소가 적게 나오도록 만드는 것에 일조하는 얼라이언스다. 이렇게 포장을 엄청 하지만 아, 요것들의 헤게모니는 이제 공급망 무너졌으니 가져가고 싶구나.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좀 무서운 게 작년 그 중국 최대 전시회 스낵에 가서 이거는 중국 사람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물론 중국에서 하는 전시회니까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우드 맥킨지 사람이 전 세계 태양광 공급망 지도를 보여주면서 중국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딱 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가 기억에 와서 저랑 저희 동료는 다른 중요한 얘기가 잘 기억이 안 났고 그거 하나 남았는데 니네가 중국에서 태양광을 빼낼 수 있어도 태양광에서 중국은 못 빼내. 소름 돋거든요. 네네. 그래서 탈중국이라는 말은 좀 허울인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뭐 너 이거 하면 중국 이기니? 제가 뭐 한 5년 전만 해도 정부가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막 했어요. 네. 왜냐면 텐덤의 35% 효율 목표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로드맵에 잡았거든요. 네. 처음에 잡았을 때는 막 독일 미국 애들이 너네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 뭐 야 35%가 말이 돼? 이러고 네. 그거 세울 때 2019년인데 네. 왜냐면 2010년 전후로 중국이 막 뛰어들면서 겁나 싸지고 10년 만에 엄청 싸졌으니까 그래서 2019년 로드맵 세울 때는 아 그럼 텐덤이라는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어서 중국이 못하는 걸 먼저 하자 네. 35% 하자 하면서 하나 뭐 현대 뭐 LG 다 불러서 가능한 목표냐 처음에는 40% 했어요. 왜냐면 이론적 수치가 44니까 네네. 40까지 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다 토나오게 높다고 싫다고 했어요. 낮추고 35가 된 거예요. 35가 됐는데 그거를 론지가 얼마 전에 1cm에서 달성을 해버린 거죠.
34점 몇 나왔죠?
35 나왔어요. 이제 정말 나왔어요? 딱 떨어지게 이제 얼마 전에 진짜 그것조차 갱신했어요. 네네. 3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세웠던 우리 이제 뭐 전당인간 피디님이 봐 할 수 있는 목표인데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남이 했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그 중국이 태양광 전 세계 태양광을 장악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기회가 다른 곳에 있는 것 중에 중국은 산업을 확장할 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정부가 네. 엄청 돈 넣고 보조금 주고 막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진짜 저가로 막 하다가 그쵸. 기술력도 좋아지고 나머지 전 세계 짱짱한 사람들 다 무너지고 그러면 독점 네. 이런 방식을 쓰잖아요. 태양광이 그렇게 할 때 나머지들이 진짜 다 죽어나간 거야. 미국, 뭐 독일 다 도산했어요. 한국은 하나 현대가 물론 정책적 지원이 뭐 탄소 검증이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의 근근이 붙을 만한 지원은 있었지만 그래도 별거 없이 잘 버틴 게 훌륭하고 그게 아직도 그런 공신력을 주고 있는데 내가 딱 돌아보니 지금 보니 이 두 기업밖에 없네?
네.
그러면 오히려 비중국 시장, 중국 것을 원하지 않는 시장에는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의 기회는 걔네가 이제 어마어마한 보조금으로 잘 성공했다 보니까 태양광 기업이 엄청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론지만 35% 한 게 아니라 뭐 트리나 솔라 어쩌고 저쩌고 30% 넘은 애들 너무 많아요.
그 전시회 가면
텐덤으로. 네. 그리고 심지어 엄청 모듈이 텐덤이라고 주장하는 전시도 해요. 근데 이렇게 잘 모듈을 들여다보면 최신 기술의 모듈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버스바를 뭐 한 8개밖에 안 썼지? 네네. 왜 멀티버스바 안 썼지? 뭐 이런 의문을 갖게 해요. 우리는 연구자니까 그걸 써야 더 좋나? 이러면은 업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 요게 기선제압용이다. 실제로 중국이 텐덤을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 네. 자기가 90% 먹고 있는데.
그쵸.
근데 한국이 자꾸 떠들어. 나는 텐덤을 잘할 수 있어. 라고 떠들어요. 그러면 중국 애들이 아니야, 우리가 더 잘한다고 기선제압해서 더 떨어져 나가게 만들자.
아,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듈부터 빡 보여주나? 그래서 저희는 질문할 때 사실 상용화의 가장 핵심은 텐덤이나 페로브스카트에 있어서는 안정성이랑 대면적화잖아요. 네. 너네가 뭐 열화 특성이 어떻게 돼? 안정성 확보된 거야? 그러면 노코멘트 하거든요.
아, 중국에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모듈은 스리나도 전시하고 론지도 전시해 놓지만 그래서 아, 요거 확실히 기선제압용이고 물론 35% 나오고 뭐 셀 단위에서 어느 정도 효율 나온 거는 국제 인증 기관에서 인증은 받아요.
네네.
요즘은 또 다들 네트워크 잘 해놔서 받았지만 그렇게 막 8배 같은 나왔어 하고 보여주는 모듈은 안정성을 확보한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지.
네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텐덤 하자 그러면 한국 내 국내 공급망 산업계 안에서도 공급망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반신반의가 되게 많죠. 왜냐면 텐덤이라는 건 되게 어렵고
네네.
특히 페로브스카이트같이 아직 상용화도 안 된 우리나라에서 상용 안 된 중국은 팔아요. 단일적 밥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뭘 접목한다는 것 자체를 텐덤이 실리콘에 연계돼 있기보다는 페로브랑 연계돼 있다고 믿고 계시는 시스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네.
그럼 시스템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저 차세대 기술은 아휴 뭐 언제 되겠어 저거는 저 산업을 모르는 놈들 이런 네네. 경향이 있고 또 요 엣지 있는 거 하신 분들은 시스템 하시는 분들은 연구 개발이 없어라고 착각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도 밥먹이 좀 있단 네네. 말이에요 업계에서 근데 산업이 어려우면 더
그렇죠.
자기 산업도 잘 되기 어려우니까 네.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텐덤에 이렇게 업계 전체가 그렇게 페이버러블한 상태는 아닌데 저는 이제 텐덤의 의미를 뭐라고 두냐면 이레나나 이런 데서는 질문 많이 오거든요.
네.
너네 텐덤은 언제쯤 상용화돼? 이게 내가 텐덤을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기업은
네.
실리콘은 엄청 기술력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의 네. 기반으로 그 위에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달아야 되는, 네. 합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론지가 사실 결정지 실리콘 최근에 28점 네. 28% 넘었어요. 웨이퍼 크기에서 단일로 단일 접합으로. 2019년에 우리가 텐덤 소면적 35% 목표를 세울 당시에 결정지 모듈이 20%였고
네.
그때 2030 목표를 24% 잡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셀은 28 나왔고 모듈은 25%짜리가 나와요. 그럼 2030 목표는 이미 다 달성됐잖아.
네 네.
그래서 물론 로드맵이 그래서 작년에 5차가 나왔고 거기에 맞춰 또 바뀌긴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기술 개발 속도는 엄청 빠른데 우리가 이제 잠재량이나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작년 남의 기술을 잘 관심이 없으니까
네네.
태양광 계속 20% 들어가 있고 20% 나오는데 그럼 텐덤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라는 거죠. 28%가 못 가지는 않아도 이제 26% 효율은 모듈은 팔게 될 거고 우리가 2030년에 결정 실리콘 모듈이 24% 될 거를 생각했지만 사실은 25% 모듈이 나오고 있고
네네.
지금 2025년 6년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기술 개발이 이제 빨라지는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죠. 기술 그러니까 기술과 상용 제품의 그 에너지 효율성으로는 아직 안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로 경쟁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금방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효율의 실리콘 기술이 있는 자만이 상용화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페로브스카이트가 각광받기 시작한 것도 실리콘이 얹을 수 있네가 주목되기 시작한 때부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기억이 있는데 제가 2010년 전후에 과제를 할 때 저희 과제 목표가 실리콘 너무 비싸고
네.
CIS 방막은 한 중간쯤 된다면 페로브스카이트나 양자점은 싸지면서 효율이 높을 수 있고 점프할 수 있어.
네.
엄청 싸질 수 있어. 그래서 와트당 0.3불이 되면 시장이 엄청 보급될 건 그런 기술을 할 거야 라는 비실리콘 과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네네.
그것도 용액공정으로 하는.
네.
근데 이제 대량 생산을 가보면 용액공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착공정이면 증착에 얼라인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대량 생산을 유리하고
네.
그리고 실리콘이 이제 점점 엄청 싸졌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1세대가 실리콘, 2세대가 뭐 무기방막, 3세대가 페로브 양자점 뭐 이런
네네,
거였다면
네네.
지금은 페로브 스카이트 단일 접합은 중국에서 상용 모듈이 큰 게 나오니까 저는 페로브 스카이트나 이런 단일 접합을 3세대라고 이제 더 이상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가여야 되는 때에 기준이었고 그때 그리드 패러티 한창 얘기할 때거든요. 네. 신기하게도 그리드 패러티는 소리 소문도 없이 아무 디스커션도 없이 용어 자체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진짜 좀 약간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거 자꾸 언제 달성하냐고 하신 분들. 근데 어쨌든 당연히 달성된 거지. 그러니까 그 주제가 아닐 때의 세대 분류는 결정질 실리콘이라는 상용 기술과 네. 그냥 그 30% 이상을 점프할 수 있는 텐덤이라는 차세대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제는 재료가 뭐냐가 아니라 초고효율, 그 다음에 저가, 네. 안정성, 세 개를 달성하는 것이 이제 가는 길인데, 거기에서 한국의 이제 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은 빨리 보여줘서 기선은 제압하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는 가 한다고 떠드는 거 싫으니까 보여주고 싶지만, 별로, 진짜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의심될 때, 걔네는 수백 개의 태양광 기업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나나 어디나 이런 데도 막 30% 넘었다고 네. 기술력도 좋아. 근데 보조금을 엄청 받았어. 네. 그런데다가 수출 보조금까지 받고 덤핑을 줘요. 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중국이니까 싸게 만들고 물론 폴리 뭐 실리콘 만들 때 더 전기 조금 쓰고 싼 것도 사실이지만 이 태양광 학습 곡선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국이 싸니까 뛰어들어서 태양광이 싸졌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중국이 네. 많이 깔아서 싸졌지만 중국이 깔지 않았을 때 곡선이 다르냐면 중국이 안 뛰어들었을 때 곡선도 정직하게 두 배 깔릴 때마다 20%씩 싸지거든요. 그거는 중국이냐 어디냐 문제가 아니라 용량이 확대될 때 스완슨 법칙이라는 걸로 네. 떨어져요. 근데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중국이 생각할 때 2023년에 안 되겠는 거야. 국가경제 마이너스야. 자꾸 보조금 주는데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기술력이 좋아졌는데 대량으로 경쟁해.
네네.
그래서 덤핑을 하지 말고 기술 개발에 더 집중해라. 그리고 캡을 씌웠어요. 너네 얼마 안 얼마 다 정해가지고 지나치게 생산하지 마.
네.
근데 이게 규정이 아니잖아요. 내가 적게 했는데 지금 많이 하면 어떡해.
그렇죠. 내 그래서 시장 뺏기는 거죠.
실천이 네. 안 돼. 그래서 그 곡선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직하게 리뉴얼하다가 2023년 말, 2024년 말에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정책 회사의 분석 자료를 보니 작년에 얘기하던 게 그거였어. 자기네가 펄크가 더 싸고 원래는 탑콘이 더 비싸고 말이야 되는데 탑콘을 제값을 못 받고 있다.
탑콘이 원래 비싼 거죠.
비싼 거죠. 네. 탑콘이나 펄크나 비싼 거 없어요. 네. 팔고 있다. 그래서 공급 과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있는데 요게 네. 우리도 물량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정상화가 돼서 가격이 올라가면 네. 이제 회사들이 좀 정리되고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달라질 거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주는 시그널은 쟤네가 가격을 올릴 때 네. 우리 기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 가격에 의존해야 되네. 근데 우리가 셀을 만드는 탑콘을 만드는 기업이 있으면 네. 아니지. 쟤네가 올린 거에 무조건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외교적으로 아니면은 뭐 딜할 부분이 있잖아요. 네.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같이 싸졌어요. 우리 것도 네. 많이 싸졌어. 근데 걔네가 그렇게 덤핑 주는 것만큼 쌀 수는 없는 거야.
그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이슈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4월부터 수출 보조금 안 준다고 했으니까 한 9에서 10% 오를 거를 예측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거보다 아주 많이 싸지가 않은 거야. 플러스 탑콘이나 HJT나 뭐 이런 고급 실리콘 기술이 있어야 텐더를 만들잖아요.
네.
그거 없으면 못 만들어.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별로 없어. 뭐 그런 부분?
그러면 네. 확실히 그 중국에서의 태양광 구조 조정이 작년부터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난 4월부터 그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가 시행이 됐고 이런 것들 덕분에 네. 그 중국산 제품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차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 줄어든 가운데 비중국산에 대한 프리미엄은 확실히 있는 게 있으니 우리도 이제 해볼 만한 때는 다가왔다고 보시는 거네요. 어허. 근데 저는 그 공급망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모듈은 너무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다 할 수 있어. 그나마 우리가 좀 강점 갖고 있는 게 셀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폴리실리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폴리에서 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잉고트하고 웨이퍼가 비었어. 이걸 다 중국이 갖고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우리가 없이 물론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하나솔루션이 카터스빌 공장에다가는 폴리는 물론 가져오겠지만 잉곳, 웨이퍼, 셀, 모듈 이 일관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반기 가동에 들어가니까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잉고트하고 웨이퍼 부분이 많이 비어 있어요. 공백기가 있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기술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 기술이 아니라 경제성이기 때문에 중국은 대규모 설비, 보조금, 뭐 직접된 가치사슬 다 통해서 웨이퍼 단가를 이제 극단적으로 낮춘 건데 계속 이제 그게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이 뭐 범용 웨이퍼로 들어가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지.
네.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서 수익이 있으면 하죠. 근데 플러스 한국의 내수가 줄고 정책적 상황이 어려워진 부분도 아 시장에 대한 의지가 없네 이런 부분도 더 안 하게 되는 부분으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어디가 수익이 나냐 사실 지금 현재까지도 최근에 뭐 하나가 미국 공장 해갖고 뭐 흑자가 나고 현대도 좀 많이 뭐 잘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그 불안한 상황에서는 투자하기 어렵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에 투자는 그게 쉽게 갈 수가 없으니 어쨌건 수익이 낮은 부분은 한국에다가 뭘 세울 생각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재진입의 명분이 이제 범용제가 아니라 아까 비슷하게 미국의
네.
뭐 비중국 아니면 비금지 외국 단체 요구에 네. 맞는 공급망 어떠어떠한 밸류체인에 어떤 인고가 웨이퍼여야 된다거나
네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차세대 셀 뭐 태농에서 개발하다 보면 스펙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웨이퍼 신기하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단일 접합보다 실리콘 위에 올린 페로브스카이트는 좀 더 안정성이 좋거든요.
네.
뭐 또 그러면 그럴 것도 같아. 밑에 실리콘 있어서 그런가? 근데 그래도 탑셀인데 똑같이 안 좋을 것 같은데도
네.
약간 또 가능성이 아예 또 많이 보여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웨이퍼의 영향이 과연 없겠냐는 거죠. 웨이퍼의 영향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때는 네. 이제 웨이퍼를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렇지.
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웨이퍼들이 특수 스펙 웨이퍼 같이 고부가 가치가 있고 만약에 정책이 연계되고
네.
이러면 뛰어들겠지. 시장이 그게 우리 공급망에 비었잖아라고 해서 그냥 우리의 기업이 그거 만들까 비었으니까 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방의 어떤 생산지에
네네.
우리한테 공급을 잘해줄 수 있는 회사를 세우고 아니면
네.
회사랑 연계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것보다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고부가의 셀을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웨이퍼는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다. 지금도 이거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돈은 넣었는데 그만큼 네.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안 하는 뿐이지.
그리고 이제 그런 네. 말씀도 하시거든요. 반도체 웨이퍼는 한국이 만들잖아. 뭐
반도체
이런
잘 만드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 웨이퍼의 스펙이 더 높아요.
그럼요.
태양광 웨이퍼의 스펙은 더
네.
저기 순도가
네.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덜 어려우니까 덜 비싸고 그러니까 싸고 전기 요금 낮은 데서 가져오는 구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게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환상을 가지시는 것 같긴 해요. 마치 만병통치약, 그 진시황의 어떤 그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긴 하는데 이게 그 진짜 그렇습니까? 페로브스카이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요즘에는 페로브스카이트 자체를 언급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드는 이유가
왜요? 네.
언급한 순간 모든 중요한 얘기가 사라지고 머릿속에 페로브스카이트가 남는 마법에 단어인 것 같아요. 그냥 특이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게 구조 이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니까 뭐 모르시는 분들은 페페페페 뭐라고요? 한 다음에
네.
이게 빡 강렬하게 남고 그러니까 사실 텐덤 태양전지는 저는 분류를 텐덤은 사실 우주용은 이미 3호족을 쓴
네네.
텐덤이 있고
갈륨기반.
네, 갈륨기반도 텐덤이고 텐덤이 어디서 뭐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가장 먼저의 핵심은 실리콘이 상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페로브를 상부셀로 올려볼까? 우리가 갖고 있는 라인 안에서 얘를 적용하면 크게 무리하지 않고 더 점프할 만한 기술이야. 저가 텐덤이 돼 라고
네.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텐덤은 페로브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일 수도 있고 CIGS 페로브스카이트일 수도 있고 실리콘 실리콘은 없어요. 그렇지만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 그래서 제가 회사들한테 이게 뭔가 자꾸 작은 곡회가 크게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전문님 어디 가시면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실리콘 기반 텐덤,
네.
CIGS 기반 텐덤,
네.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이라고 말해야 위는 다 페로브스카이트니까
그렇죠,
다른
네.
텐덤인 건데 어차피 뒤에 두 개는 10% 시장을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하는 기술이라면 앞에 실리콘 90은 실리콘 기반이 먹는
그렇죠,
시장이고
네.
물론 얘가 들어가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지만 어떻게는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고 저는 어쨌건 실리콘 기반 시장에는 실리콘 텐덤일 거라고 누구는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할 거야 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지를 28% 찍을 거라고 생각도 사람도 안 했어요.
네네.
왜냐면 20% 나왔을 때부터 맨날 이랬거든요. 뭐 결정지 실리콘 태양전지의 단일 접합 효율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블라블라 해야
네네네.
된다.
그러니까 거기 이미 한계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1% 2% 올리는 건 큰 의미 없다.
네. 자꾸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거든. 1, 2%가 낮추는 저가가
네네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 28%가 됐어요. 그러니 팬덤을 향한 노력의 하부셀이 막 진행된다는 거는 이미 상용셀의 고도화를 내가 엄청 하고 있다는 거거든.
네.
그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이 좀 물론 페르보스케이트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외국이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세대별 설명을 할 때 2010년 전후에는 실리콘이 모듈 와트당 한 2에서 3달러?
네.
그러면 이제 주택 3키로 설치하면 몇 천만 원 했대요. 요즘에는 그냥 한 3에서 500 네. 든다면 그때는 뭐 한 3천에서 5천쯤 들었다나 봐요. 근데 이제 중국이 대량 생산하면서 10년간 90% 싸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메이저가 90%가 실리콘이니 페로브스카이트만 얘기해도 뭐 그래 니네 연구나 해라 하고 업체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근데 한 저희도 이제 저희 연구선도 선제적으로 2017년부터 양면 실리콘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을 시작했어.
네.
그때 아무도 별로 관심 없었어.
양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반사광까지 받는다는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실리콘 네. 상용이 거의 양면으로 나와요.
아, 네, 네.
이제 뒤를 쓰건 안 쓰건 양면으로 나와.
네.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LG가 막 그거 하고 있을 때 우리 그거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을 돕게라고 말하면 저희 심사위원들이 야 양면 다 만들면 엄청 비싸지는데 네. 뭘로 복합할 거야? 태양광 비싼데 그래서 막 엄청 싸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말 지금 다 쏙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양면을 하는 게 양산성에서 그냥 뒷면 안 쓰더라도 많이 만들수록 싸지니까.
아, 네.
그래서 뒷면 쓰건 안 쓰건 이제 거의 양면이 지배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시절에 아직 지배하진 않을 텐데 결국은 이게 출력이 좋아진다는 건 단가가 낮아진다는 거고 그럼 양면을 만드는 거에 텐덤까지 하는 것이 더 차세대가 아닌가 해서 네. 시작부터 양면 텐덤으로 네. 갔어요. 근데 요즘 로드맵에 이제 그게 이제 시작돼요. 근데 그거 갈 때 정말 무슨 상용 생각하면서 했다기보다는 네. 약간 너네 그래도 연구소인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
안 되더라도 도전해야지.
네.
그래서 정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양면에 텐덤에
페로브스카이트까지.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들 얘기하면 야씨 무슨 텐덤이야 하고 계실 때 시작을 했는데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중국이 더 공세가 심해진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뭐라고 그랬었냐면 원래는 그 우리 실리콘 기업들은 페로브건 뭐건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실리콘 위에 별짓 다 하는 게 원래 비싸잖아요 하면 비싸도 많이 만들면 싸죠.
네.
그래서 별짓 다 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지 뭐 페로브 소재가 뭐 싸건 뭐건 안 써 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싱가포르 회사에 있던 이제 실리콘 하시는 박사님이 그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도 유럽 다른 회사를 산 그런 유럽의 어느 집에 네. 산 그런 대량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너네 텐덤 한다 그랬지 어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 박사님 관심 없다며요. 그래도 실리콘 쓴다며 왜다 실리콘 별짓 다 하지 우리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때문에 네. 하는 건데 싸진다며 그러니까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실리콘 단일 접하면 30을 넘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페로브스카이트 안정성 없는 거는 진짜 뭐 아직 원천성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지만
네.
뭐 OLED는 뭐 안 그랬나 뭐는 안 그랬나
그쵸,
뭐
네.
그러면서 물론 5개에 쓴다는 게 다르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라도 높은 거를 시도하는 것이 혁신이지
네.
그래서 실리콘 회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 관심은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페로브스카이트 단일 접합 그 실리콘 기반 페로브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인식보다는
네.
우리는 실리콘 라인 있고 실리콘에 강한데 거기 위에 페로브는 우리가 실리콘 표면에 별짓 다 하는 것의 일환 같은 거야.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를 그렇게 해서 진짜 효율까지 점프해 그럼 페로브스카이트 관심 가져야지. 그래서 CIGS가 훨씬 안정성이 있고 상용화에 더 가까웠지만
네.
그건 라인이 다 달라. 그건 못하겠어.
네네.
초기 투자가 비가 비싸.
그쵸.
지금 있는 초기 투자비 플러스 알파이네. 좀만 조금만 하면은 그 내가 갖고 있는 공급망과 시장에 들어가는 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끔 페로브스카이트만 연구하시는 작게 사바잡작 하시는 이제 연구자 분들이 시장을 생각하시지 않고 물론 그것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안정성을 높이고 대면 적화를 하고 좋은 소재를 개발하는 거는 너무 크리티컬하고 중요하고 좋아요.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침소 봉대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것만 되면 다 돼. 근데 이 시장상 모르고 이제 특히 좀 외국은 이런 거야. 실리콘 공급망 꼴 나지 말고
네.
중국이 다 먹었잖아. 페로브는 새로운 그걸 해야 돼요. 막 자꾸 크게 지르세요. 더 없는데? 페로브 공급망 더 없는데?
네네.
따지자면 중국은 그거 더 있는데?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용 기술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차세대도 되는 거고 뭐 그게 텐덤이냐 페로브냐를 떠나서 뭐 유기일 수도 있고 진짜 CIGS 수도 있는데 제가
네.
CIGS 원래 네. 오리지널 연구자였다 보니까 저도 더 이 부분을 상용 가까운 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출연년 출신이라서 그런데 저희 또 다 하거든요 모든 태양
네.
전지를 그럼에도 저희가 무게 중심을 두는 거는 국가 로드맵을 맞추는 거죠 뭐가 더 상용에 가깝고 뭐가 더 시장에 민감 이슈고 그런
네.
부분들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하는 거라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페로브에 관심이 많고 잘하시지만 그걸 조금 더 우리 국가 산업 경쟁력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 한계 극복을 위한 상부셀로서의 관심이다.
아, 그 우리나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태양광을 깔기 위해서 100기가와트를 깐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잘 몰라서 단장님께 여쭤보는데 지금 깔려 있는 우리나라의 누적 태양광은 몇 기가와트 정도예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이제 이건 추정치인데 왜냐면 네. 연말이 돼야 2026년 확정 통계가 나오니까 예. 근데 지금 36기가를 좀 넘었어요. 태양광이.
아, 이미 36기가가 네. 좀 깔려 있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100기가 와트
추가로 깔아야죠.
예, 네, 100기가 와트는 누적으로 한다는 거고 태양광만 한다는 것은 아니나.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뭐 자꾸 태양광 이제 태양광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 네. 많으니까 뭐 그리고 뭐 이런 미국 이란 전쟁 하면 뭐 각종 에너지 하신 분들이 다 자기 게 중요하다고 하시죠.
네.
그게 아니라 믹스가 중요한데.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신규 설치는 다 태양광이랑 풍력이 먹었던 네네. 것처럼 다만 풍력은 모두 중요하고 모든 기술이 적절한 믹스로 있어야 안보가 오히려 담보되는 거죠. 하나가 잘못돼도 다른 것들이 좀 밀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풍력은 우리가 지금 한 2점 몇 개가 깔았어요.
아, 누적이에요?
누적이에요.
역사적 누적이죠.
네, 역사적 누적이에요.
아, 그래요?
1.36%예요. 그래서 이제 그 2024년 기준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예,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네. 이제 사람들은 뭐 이 전전 정부 때 너무 태양광을 막 뭐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서 많이 깔렸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깔린 게 2022년에 4.몇%였거든요.
네네.
발전 비중으로.
네.
그런데 속도를 늦춰라 뭐 체계적으로 해지했어요. 근데 속도는 우리가 빠른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는 훨씬 빨랐는데 네. 그래서 전 세계 평균이 태양광 풍력 합 평균 10%였어. 우린 물론 풍력을 못해서고 태양광이 그나마 세계 평균인 거야. OECD 평균도 아니야.
네네.
근데 지금도 자꾸 속도 얘기를 하셔요.
네.
근데 이 정책 에너지 정책 기구들이 하는 말은 지금은 방향은 명확하고 누가 빨리 하느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네. 여기에 허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깔아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동남권에서도 데이터 센터 그 100메가와트짜리 생길 거고 이제 서남권에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허들이 뭐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거를 허들 되게 많지만 가장 큰 허들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더라고 늘 말해요. 일단 된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아,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까 이제 9에서 10기가씩 깐다.
네.
왜냐하면 뭐 16.몇% 풍력하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뭐 조력 수력해도 뭐 4%쯤 빼고 나면 80 중에 44기 깐다. 하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면 36기가나 이미 깔았어?
네.
이거 뭐 얼마 깔겠다고 막 지난 정부 때는 하지도 않고 못 깔게 좀 하는 분위기였는데도 3기가씩은 꼬박꼬박 깔렸거든요. 그게
네.
정책적 드라이브는 아닌 거야.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자꾸 출력 제한 태양광 자꾸 없다며
네.
버려? 왜 버려? 없다면서 네. 잘 써야지.
그쵸.
잘 쓸 생각 안 하고 깔았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꾸 정권이 바뀌면은 이전 정부 타죠. 이전 정부 타 하고 싶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이나 뭐 그 세계 국제적 추세에 대한 교육이나 수용성에 대한 대중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교육이 부족해서
네.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많이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한 5년 전 기사를 지금 아직도 읊어요. 제가 어디 나가면 밑에 댓글에 막 엄청 욕이랑 가짜뉴스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역으로 이렇게 따져봤어요. 20년 전에 얼마였지?
20년 전에 태양광이요?
네.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05년에?
네. 2005년에 네. 30메가였더라고요.
30메가.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30기가 넘었으니까 20년 만에 1000배 넘게 갈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44기가 해야 되니까 도대체 이게 정말 엄청 많나? 2.2배 좀 까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 5년씩 끊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5년에는 30메가였는데 2010년에 몇 대지? 보면은 600 몇십 메가예요.
두 배밖에 안 올랐어요?
20배죠.
30에서 600이니까.
그러면
네네.
그분들이 5년 후를 바라볼 때 30메가 깔린 한국 사회에서 네. 600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그럼 이제 600에서 그 다음 5년으로 점프할 때는 이제 3. 몇 기가가 됐어요.
네.
5배 깔렸잖아요. 그때도 또 야, 우리나라 환경이 안 좋아 또 이랬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 5년에 이제 15. 몇 기가가 됐어.
네
배가 됐어.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지난 5년 어려운 환경에서도 2.3배가 됐어.
네.
그럼 우리는 항상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한다 하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진 않았어. 근데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 국제 IA 기구의 전망치도 항상 보조적이야. 바닥에 깔려 있어. 그런데 태양광 보급량이 막 이렇게 점프해.
네.
그래프가 막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점프해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병목은 100기가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왜냐면 네. 이제 잠재량 계산을 저희가 해요. 잠재량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땅 없어라고 말하면 땅이 없다는 개념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네네. 되는데 이제 잠재량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일조량만에 의존하는 거는 이론적 잠재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사량은 독일보다 좋아. 많으니까 독일보다 좋아. 네덜란드나 덴마크보다 훨씬 좋겠죠.
네.
근데 발전 비중은 그 나라가 더 높아. 그럼 물론 전기를 조금 쓰죠.
아, 네네.
우리는 발전 비중으로는 아. 6%가 안 돼. 태양광이.
네.
세계
네.
평균이 안 돼요. 왜냐면 세계 평균도 훨씬 높아졌어.
네.
제가 2022년에 세계 평균 달성했다 했잖아요.
네.
지금 세계 평균 태양광 8.7이에요. 2025년 현재 8.7. 그리고 원자력 8.9예요.
네.
원자력이 한 9%에서 좀 내려갔어. 풍력이 8.5인가? 풍력보다 높아진 첫 해래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력이 14라서 재생만 합치면 33.8을 했대요.
네.
전 세계 3분의 1의 전력을 재생이 공급했대요. 최초로 100여 년 만에 석탄 발전 비중을 넘었었대요.
네.
석탄이 33이래. 그리고 최초로 석탄에 성장이 없었대.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전쟁 때문에 뭐 재생을 주춤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석탄은 억제됐고 가스는 물론 우리가 이제 에너지 좀 유해된 것들이 많잖아요. 가스는 좀 성장을 했단 네. 말이에요. 유일하게 화석연료 중에 성장이 가스래요. 그거보다 태양광은 18배 성장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양광이 많이 깔리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사실 저도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그나마 저희 채널은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나의 투자와 관여되어 있어서 욕하는 분이 적긴 한데
네.
태양광 관련 이야기를 어디에선가 하면 무조건 욕이 달리게 되어
맞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국민의 절반은 태양광을 싫어해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그, 프레임이 묻은 탓에 과거의 정치적인 프레임이 묻은 탓에 우리나라 그냥 국민 절반이 이쪽을 절반이 이쪽을 지지한다면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태양광 이야기만 하면 국민의 절반은 나를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하고 맨날 뭐 얘기할 때마다 그럼 니네 집 앞에 깔아라 니네 집 주변에 깔아라 하지만 실상은 30메가가 600메가가 되고 3기가가 되고 15기가가 되고 36기가가 됐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네요.
그런 거죠. 우리나라예요.
아무리 욕을 해도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았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세계는 더하죠. 세계는 탄소 중립 선언 이후에 한 2022년에 최초로 1테라 시대가 됐다라고 엄청 떠들었어요.
네.
10년 전에 100기가였는데
네.
10년 만에 1테라가 된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그게 2024년 3년 만에 2테라가 됐어요.
네.
태양광이 3년마다 2배씩 증가한대요.
네.
매년 1테라씩 증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속도는 더 빨라. 그러니까 우리가 9기가 10기가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세계 경제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네.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그냥 깔리면 걔 하나의 산업 문제보다는 이제 반도체 우리가 그렇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반도체
네.
시장 규모가 반도체 버금가게 세계 태양광 시장 커.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시장인데 이미.
네.
근데 심지어 반도체는 만들려면 재생에너지까지 쓰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수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신기하게도 수소 2차 전지는 잘하고 싶어하고 전력망도 잘하고 차세대 전력망도 떠들고 뭐 또 떠들는데 재생에너지를 많이 깔아야 된다는 생각 없으신 분 너무 많아요.
네.
뭘 많이 깔아야 남는 거를 저장도 하고 수소도 만들고 뭐.
그렇죠.
왜 중국이 태양광을 그렇게 굴기를 한 다음에 2차 전지 이것도 업데이트 안 되신 분들은 그래도 2차 전지는 79%밖에 중국이 점유 안 했었는데 최근 IA 기사 보면 태양광보다 점유율 높아졌거든요. 90몇 프로예요.
네.
2차 전지가. 막 CATL이 30% 그렇죠, 먹고 있고 네. 그러잖아요. 걔네도 저가 또 물량 공세하고 입찰 시장에서 엄청 이제 싸졌고 태양광보다 더 빨리 최근 2010년부터 더 빨리 싸지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싸지고.
네.
그게 이제 대량 ESS 공급 배터리랑
그렇죠, 네.
뭐 태양광이랑 연결해서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모든 기술들이 그러겠느냐. 남는 게 있어야 어떻게 할지를 고민도 하고
네.
기술도 개발되고 언젠가 전력하신 교수님이 전력하신 분들은 더 보수적이라 우리나라 계통에서는 또 더 재생가들이 싫어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진취적인 교수님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단장님 텐덤은 진짜 한국 이겨요? 라고 해서 난 또 이제 방어기제
네네.
야, 뭔 이기냐? 뭐 이제 이기는 타령하냐? 네. 이제는 살아남는 거야. 그랬더니 전력망도 못 이겨서요라고 했거든요. 왜? 왜냐하면 중국은 땅도 넘어서 물론 걔네 내수는 더하기 좋죠. 이지저지해 보기 좋아요. 땅이 넓으니까 여기다가 모델 높인 땅도 많고 물론 우리보다 환경도 좋고 뭐 하는데 핑계를 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생각할 때는 계속 땅이 없다라는 주장으로 우리가 많이 안 깔릴 거를 네.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자꾸 잡으니까 실전 더 깔리는데 그러니 개통을 신경 안 쓰고 처장을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할지를 신경 안 쓴 채 싸고 많이 깔겠다고 하는 곳에 그닥 무슨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설마 그만큼을 하겠어.
반대보다도 의지의 문제인 네. 것.
그래서 네. 뭐 보급 사업 해야지 보조금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잘 깔면 되겠지. 근데 지금도 정말 10년 전이랑 똑같은 이슈가 걸림돌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변하지 않았어요.
네, 변하지 네. 않았어요. 그리고 100기가가 또 허무맹랑한 게 아닌 게 근거 없다 하지만 저는 왜 근거를 그렇게 잡으셨는지도 조금은 알 것 같은 부분이 뭐냐면 네. 아까 이론은 일사량에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일본보다도 같거나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사량 아주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산지가 60% 넘으니까 네네. 한국은 평지가 적잖아요. 그게 이제 기술적 잠재량에 들어가요. 기술적? 이론 잠재량은 전체 나라에 네네, 떨어진 네네, 태양의 네네, 양이라면 네네. 걔는 뭐 엄청 많죠. 그냥 네. 전국 에너지 다 커버하죠. 근데 그걸로 다 할 수 없잖아요. 태양광 효율도 있고 네. 뭐 꼭 못 가는 곳, 기술적으로 못 가는 곳, 산지 고도 뭐 이런 거. 근데 아직은 규제 관련은 아니야. 거기까지는 기술적 잠재량.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효율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들어가요. 걔도 몇백 기가는 돼요. 근데 여기에 문화재 무슨 구역,
아 그렇죠. 네.
이격 거리, 뭐 땅값. 이런 거 들어가면 시장 잠재량.
네.
그럼 얘는 이제 어떤 가정을 넣느냐에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돼요? 그 시장 잠재량으로.
하면. 그래서 막 보수적으로 잡. 이것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왜 보수적으로 잡았어? 네. 저희는 국가 출연견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도 아주 보수적으로도 잡지 않아요. 그런데 네네. 민간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죠. 문제시 대장.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잠재량이라는 거는 사실 발전다가 시스템 이런 것까지 다 고려되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격거리를 다 없애지 않고도 텐덤이 나오지 않고도 보수적으로 모듈 한 20%짜리를 쓰고도 네. 뭐 수상 역론 고려하지 않고도 96기가쯤 나와요. 잠재량. 그래서 100이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역농이나 수상하자 할 때 땅이 없어서라고 하는 말은 네. 약간은 완전 100% 맞는 말은 아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물론 그 잠재량까지도 계산을 얼추 해주셨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뭐 재생에너지 100기가 그다음에 뭐 태양광으로 추산해보면 한 44기가 이 정도를 깐다고 했을 때 분명히 한 중국산을 깔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한국산을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던 게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야 되다 보니까 생산 물량 자체가 본인들이 쓸 만큼만 해놨어요. 여유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이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 그래서 그렇다고 뭐 캐파가 지금 생산하는 양만큼 적진 않대요.
네.
뭐 근데 그 공장을 다 돌리고 있지 않아.
네네.
그래서 그 고급 셀 기업에게 해줘야 하는 일은 사실 우리가 중국, 미국으로 엄청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어떤 정책을 쓰는지는 별로 따라갈 생각은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왜 미국으로 가고 그러겠어요. 거기 다 IRA 있고 네. AMPC 있고 그쵸? 그런 거잖아요. 네. 뭐 다 뻔히 아는 자기네를 위해서 하잖아. 그럼 우리는 왜 그걸 안 하면서 우리 기업이 그냥 잘 살길 바라요. 그러니까 생산세 공제 네.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더욱 한국 근데 그게 생산세 공제가 내수의 생산량이 많아야 네.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건 9에서 10기가를 한다며요. 그럼 내수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 확장하려면 셀은 전기도 많이 쓰고 엄청 어려워. 네. 그러니까 더 뭔가 지원해야 돼. 물론 그게 자기만을 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순환 네. 생태계 안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현대가 셀을 잘 생산하면 우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네.
나머지 생태계나 뭐 그런 게 다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그럴 때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해봐요. 이제 모듈 기업들이 이러거든요. 아이 우리도 국산 쓰고 싶어. 근데 우리 안 주잖아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캐파를 우리 국내 모듈 기업에게도 우리 셀을 줄 수 있는 그것까지 해야 네. 모듈을
그렇죠.
사오지 않지. 그래서 그거는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오해하신 분들이 이래요. 생산세 공제 해달라고 했더니 공장 새로 짓게 해달라는 말로 오해하시더라고요. 생산세... 그게 아니래요.
아, 그 네. 생산세 공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새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된 만큼을 보조금을 받는 걸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공장이 있는데
네.
걔를 새로 돌리는데도 많은 투자가 있고 자기네 그럼... 투자가 이미 더 많아.
네네.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세액을 공제해주고 뭐 그것들이 어떻게 해야 더 국가 산업에 도움이 될지는 셀과 모듈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네.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많은 의견을 받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되게 해줘야 왜냐면 이제 더 윗던에서 예산처는 이제 대기업이 뭐 그냥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아야지 뭐 이렇게 네네. 하는데 아무 에너지의 신규 발전원이 아무도 그렇게 살아남은 곳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확실히 기회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시장을 보더라도 기회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향도 기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여러 가지 허들이 있지만 이런 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메가와트였던 게 36기가까지 늘어난 걸 보면 허들이 있어도 가능할 것 같고 그만큼의 수요는 해외와 국내에 모두 다 있다고 제가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명 기회는 좀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만큼의 전력 사용량을 태양광이 감당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는 다만 정부에서는 좀 면밀하게 도와줘야 될 필요성은 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꽤 긴 시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태양광의 위상,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한국 태양광을 더 많이 깔기 위한 도움, 이런 것들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지혜 태양광연구단장이었고요. 지금까지 아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